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오늘 2부 첫 곡은요, 제리 골드스미스가 작곡한 영화 원초적 본능의 메인 테마곡이었습니다. 이 샤론 스톤을 일약 스타덤에 올려준 영화였죠. 영화의 그 유명한 신문 장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네, 정말 많이 패러디도 됐고요. 이 음악 역시 개그 프로그램의 BG로 네, 많이 사용돼서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EBS 경청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 EBS Listen 통해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전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 모바일 EBS 반디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2시부터 2시간 동안 곧장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5917님께서 오늘 하루가 참 기네요. 아빠 병 간호하느라 녹초가 됐는데 좋은 음악 듣고 마음에 위로가 되네요. 아... 아버지 또 병간호를 이렇게 해주시는 착한 네 아드님이신가요? 따님이신가요? 네 아무튼 좋은 음악 많이 듣고 네 병간호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917님 힘내시라고 럼블피쉬의 Smile Again 들려드릴게요. 음악 듣고 와서 책 읽어주는 여자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책 읽어주는 여자, 오늘도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네,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함께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런 얘기를 시작해보고 싶어요. 네. 유나 씨 승부욕 좀 있는 편이라고 하셨죠?
승부욕이요? 네, 있죠. 지는 거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네. 오, 그러시구나. 근데 질 때 있잖아요.
있죠. 항상 지죠.
그럴 땐 어떠세요?
근데 그게 이제 승부욕이라는 게 저는 운동이나 뭐 이런 거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네. 운동에서는 항상 승부욕이 강한데,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승부욕을 막 내세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아, 그래요?
네. 근데 운동할 때는 이제 승부욕이 좀 강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랑 경기를 해서 이기겠다 싶은 사람이랑 경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준비가 됐을 때
굉장히 전략적인
네, 이기는 게임만 시작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게임에서도 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패인을 분석해서 다음에 꼭 이겨야지 이렇게 하시는 편이에요?
도구를 탓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그렇죠. 막 분석을 하죠.
진짜?
연습을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네. 이 사람은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약해. 이 사람은 낮은 공보다 높은 공에 약하구나. 막 약간 그런 걸 분석을 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경기를 할 때 굉장히 모니터링을 하죠.
그리고
딴청 부리는 척하면서.
그리고 다음에 꼭 그 사람의 경기를 또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내가 이제 그 사람보다 잘하게 됐을 때. 네.
그러신 편이군요.
갑자기 승부욕은 왜 물어보시죠?
왜냐하면 오늘 제가 골라온 글들이 지는 것에 대한 글들을 좀 골라왔거든요.
네, 또 저 뒤통수를 이렇게 치시는군요. 네.
오늘 좀 귀를 기울여서 네, 들어주세요. 첫 번째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하의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은 남에게 질 줄 아는 사람이다. 어릴 때 형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형의 얼굴을 주먹으로 힘껏 갈겨버린 일이 있습니다. 형이 제 얼굴 중에서 코가 못생겼다고 장난삼아 놀렸는데 저는 그만 그걸 못 참고 형의 얼굴을 주먹질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형한테 죽도록 얻어맞든지 밥상에 엎어지든지 무슨 수가 나도 날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허허 웃고 말더군요. 야, 그만 밥 먹자. 미안하다. 형은 화를 내기보다 주먹질을 해놓고 제 바람에 놀라 씩씩대는 저를 오히려 달래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이고 살았다 싶었습니다. 얘가 미쳤나? 형한테 이게 무슨 짓이고? 오히려 엄마가 화가 나서 야단을 쳤습니다.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고 형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인 동생이 대학생인 형을 주먹으로 친다는 건, 그것도 같이 밥을 먹다가 그런 짓을 저지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형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동생한테 그렇게 맞았다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형의 말이라면 더 잘 듣고 형을 따르고 존경하는 동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형을 만나면 그때 형이 보여준 너그러운 마음이 고맙게 생각됩니다. 남한테 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도 어쩌면 남한테 이기기 위해 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것도 바로 가까운 이들한테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와 친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공연히 열패감이 느껴지고 지고 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기고 싶기 때문에 사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내가 형의 뺨을 때렸지만 이제는 다른 이들이 나의 뺨을 때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이 제 뺨을 때립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형의 그 너그러운 미소를 떠올려 봅니다. 꼭 이겨야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꼭 이겨야 행복한 줄 알지만, 남을 누르고 남보다 앞장서야 행복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짐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좌절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했다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기기만을 원한다면, 누구나 다 앞장서기만을 원한다면 아무도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나를 이기기 위해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친다 할지라도, 나를 앞장서기 위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지거나 뒤처진 자에게도 나름대로 기쁨은 있습니다.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한 도시를 점령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남에게 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이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남에게 지는 사람이 가장 용맹스럽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낭독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이승철의 그냥 그렇게였습니다. 천하의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은 남에게 질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첫 번째 글이었어요.
네.
김 씨는 네. 세 자매라고 하셨었죠. 네 자매인가요?
사남매입니다.
아, 사남매죠. 네. 네, 그렇죠. 제가 그 뜻이었습니다. 네. 사남매. 그러면 형제 자매들과 어렸을 적에 많이 이렇게 싸우셨겠네요.
아니요. 뭐 싸우긴 했는데 이렇게 남자 형제 있는 집처럼 서로 몸싸움하고 그러고 그렇게 싸운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몸은 안 사용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폭탄 설치하고
심리전하고 네. 막 이런 거. 유나 씨는 형하고 네. 좀 치고받고 좀 싸운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정말요?
저는 그 네 학년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5학년이고 제가 2학년 때는 6학년이고
네.
제가 3학년 때는 이미 중학생이에요. 제가 중학생 때는 이미 고등학생이고 그러니까 이 감히 덤빌 수가 없는 나이 차이죠.
아, 정말요?
네. 한 두 살 정도만 돼도 같이 막 이렇게 싸울 텐데.
여기 글에서는 정호승 씨는 중학생 때 네. 대학생 형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네,
그 이분이 조금 아, 원래 굉장하신 분이세요.
아, 원래 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형한테 어렸을 적에 굉장히 많이 맞았죠.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네. 싸우지도 못하고.
등교하면서 맞고, 학교에서 맞고, 하교하면서 맞고.
괜히 때렸을까요?
집에 와서
뭘
맞고.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그 형이 학창 시절 때 굉장히 질풍노도의 시기를 오랫동안 겪으셔가지고
그래서 동생을
네 화풀이용
아 정말
샌드백 네, 저는 그래서
에이 설마
내 집이 좋습니다.
아 설마요. 네.
아무튼 저는 뭐 치고받고 몸싸움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일방적으로 많이 맞았죠.
되게 착한 동생이셨나 봐요. 그죠?
아니요, 저도 칼을 갈았죠.
어떻게?
그냥 나중에 이제 나도 몸집이 커지면 두고 봐라.
두고 봐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컸어요.
컸는데 막상 이제 둘 다 머리가 크고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소주 한잔 하면서 그냥 웃고 넘기는 그런 술 안주가 돼버린 거죠. 이미 네, 그때 됐을 때는.
네. 그렇죠, 맞아요. 형제간에 뭐 그런 싸우고 이런 일은. 다 누구나 있는 네. 거니까, 그죠?
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런 추억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돈독해요. 형제 사이가.
오히려.
자주 보고.
아, 그쵸. 네. 맞아요.
결혼을 했는데도.
형이.
네. 자주 보고, 같이 술도 자주 마시고, 운동도 같이 자주 하러 다니고. 네. 제 주변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형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우애가 좋다고 좀 자랑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글 읽다가 보니까 제가 좀 글 읽기 전에 기빈 씨의 그 덫에 좀 걸려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이기고도 진 느낌. 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글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다는 표현은 사실 운동 경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네.
운동 경기에서는 왜 이기는 게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아, 그럼요. 근데 왜냐면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해야 되니까
네.
운동 경기는
항상 비겁하게 해가지고 제가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네. 경기 이런 거 말고 어떤 살아가면서 삶에서 그렇죠? 삶에서는 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질 필요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남에게 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이겨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어떻게 좀 공감을 하시나요? 이 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지고 나서 굉장히 좌절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아, 역시 나는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못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열등감이 느껴지고 많이 힘든데, 그 전에 먼저 자신한테 이겨야 된다는 건 글쎄 어떤 의미일까요? 뭐, 스스로가 많이 여러 가지 뭐 다짐을 할 때도 있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스스로 이것만은 하자라고 이제 늘 지키면서 자기 신조대로 잘 사는 사람이라면 좀 자존감이 높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뭐 다른 사람과 어떤 상황에서 지는 상황에 왔을 때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맞네요.
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윤하연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자신에게 이겨야 된다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했거든요. 나 자신과 어떻게 싸울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었는데 이제 육체적으로 뭐 약간 그런 그 한계점 그런 거에 부닥쳤을 때 이것만 견디면 돼, 이것만 이기면 돼. 약간 그럴 때
그런
이제,
거죠. 뭐.
내 자신과의 싸움.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도 약간 좀 그런
운동 선수도 그렇고 아주 쉽게 저는 그런 것도 생각했는데요. 나한테 이길 때 아침에 알람 시계가 울려요. 일어나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머리에 뿔 달린 내가 또 야, 조금만 더 자, 괜찮아만 그렇죠.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이제 이게 나한테 이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전했어요.
맞네요.
이런 것도 포함해서.
네. 이번 주 책 읽어주는 여자에서 읽고 있는 책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네, 함께 읽고 있어요.
네, 남에게 지는 것, 뭐 져주는 것 이거 참 이제 어려운 일인데 사실은 내가 내 고집에 지는 것도 꽤 어려운 일 같거든요. 그래서 좀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덕인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글을 준비해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열려있는 등 뒤의 문을 보지 못한다. 저는 20대와 30대 때 무슨 일을 하든 한번 시작하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포기야말로 실패의 지름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다가 40대 후반에 이른 어느 날 문득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포기해야 할 것 투성이었습니다.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는 이미 결말이 나고 결정이 된 일들을 붙들고 공연이 끙끙대는 무모한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포기한다는 것도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꾸준히 노력만 한다고 해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더 이상 노력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잠시 손을 놓고 쉬거나 뒤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는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길은 다양합니다. 다양하지 않으면 인생이 아닙니다.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인생이지만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인생입니다. 특히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꿈의 크기가 삶의 크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때로는 꿈의 크기를 수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해보다가 포기합니다. 포기하기 전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살펴보고 포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포기할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포기는 새로운 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저는 한때 소설을 쓰고 싶었습니다. 소설을 쓰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5년간이나 소설 쓰기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시간 동안 단 하나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사람마다 문학적 기질에 맞는 장르가 다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문학적 기질에 맞는 장르는 시이지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를 깨닫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대가로 치르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설 쓰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때 소설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시마저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할 줄도 아는 일입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면 등 뒤에 열려있는 문은 결코 볼 수 없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의 이 말은 변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거나 상황이 너무 암담하면 다른 쪽 문을 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닫힌 문 때문에 비탄에 잠겨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는 한쪽 문을 열어놓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쪽 문은 닫지 않으십니다.
낭독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데이비드 소울의 Don't Give Up On Us 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글이었어요.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열려있는 등 뒤에 문을 보지 못한다.
어떠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뭐 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네네.
무조건 포기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될 때 는 그때는 한 발짝 뒤돌아 설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우리 박기빈 아나운서는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최선을 왜요? 왜 항상,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얻었을 것 같아요.
아 항상 잃었을
네,
것
잃었을
같다고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저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좀 그렇죠. 저는 최선을 다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딱 보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은 네. 지레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서 오히려 전 그 부분이 조금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반성이 됐고요. 최선을 다해보고 안 돼서 포기하는 것 이것도 삶에서는 좀 필요한 일 같고
네.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한 누군가들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멋진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기를 통해서.
근데 단순히 저처럼 처음부터 지레짐작해서 이건 내가 못할 거야 라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네.
끝까지 가보고 최선을 다 해보고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나서 뒤돌아서는 거 있죠. 거기서는 뭔가 큰 힘을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네요. 사람들이 보통 최선을 다하고서 뒤를 돌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을 경우에는 조금만 더 해볼까? 조금만 더 해볼까? 혹은 아 내가 조금 부족했나? 더 많이 해봐야 되나?
맞아요.
이런 생각 때문에 쉽게 또 포기를 못하는 게 사람인데 저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서 저는 포기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으면은 저도 바로 그냥 손 떼요.
어디까지 해보고요?
근데 최선은 다 하죠.
아, 정말. 네,
나름의 노력은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뭐 지금 딱 생각이 나는 게, 제가 한 25살, 6살 그때쯤에, 라흐마니노프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그 작곡가의 곡을 연주를 하고 싶은 곡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곡을 이제 악보를 사가지고 연주를, 연습을 시작을 했죠. 근데 저는 이제 클래식을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클래식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테크닉 같은 것들이 없잖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혼자 독학을 시작을 했어요.
오.
그래서 한 세 달을 연습했나요, 한 곡을? 근데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그 곡이 뭐 빠른 곡이거나 막 어려운 그런 곡이 아니었어요. 그냥 굉장히 느린 템포에 그 감정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되는 곡이었는데 단조 곡이었어요.
단조 곡.
네. 근데 이 3개월 정도 제가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느낌이.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었어요.
했었어요?
네네네.
그 이후에 다시 도전하셨어요?
아니요, 꺼내보지도 않았어요. 정말 그 제가 피아니스트지만 피아노 선생님을 만나서 가르쳐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치고 싶은 곡이었는데 네, 그렇게 포기를 했네요.
멋있는데요?
멋있어요?
왜냐하면 네. 유난 씨는 피아니스트잖아요.
네.
근데 웬만한 사람은 오기가 있어서
네.
그냥 계속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윤아 씨는 아 일단은 안 되는구나 딱 인정을 하고 손을 떼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볼 땐 나중에는 곧 머지않아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그 악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됐을 때 어떤 일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나 네. 스스로에 대한 어떤 오기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서 유난 씨가 그런 네. 결정을 했다는 건 새롭게 보이는데요.
네, 그렇군요. 그 포기한 게 또 하나 생각이 났어요.
왜 또 계속?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이제 전공을 피아노 퍼포먼스, 그러니까 즉 연주자 과정을 전공을 신청을 했었어요. 연주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하다가 보니까 주변에 이 천재들, 타고난 연주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고민을 막 한 적이 있어요. 대학교 2학년 막 그때. 그래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안 되겠다. 나는 연주는 이 사람들이 하게 놔두고 나는 기술을 배우자. 작곡을 배우자.
오.
해서 2학년 때 그 퍼포먼스에서 이제 영화 음악 작곡이라는 전공으로 전과를 했죠. 네. 잘했어요. 네.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기 이 제목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글에서 정호승 시인이 그 한마디 시작한 것이 이거였거든요.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열려있는 등 뒤의 문을 보지 못한다.
네.
유나희 씨는 등 뒤에 있는 열려있는 문을 바로바로 찾아내죠.
그냥 바로바로 들어간 거죠. 네. 닫혀있으면 한번 열어보고 잠겼네. 그리고 옆으로 바로.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그 학교 선배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굉장히 좋은 점수로 입학을 하셨고
네.
졸업도 거의 뭐 수석 이렇게 졸업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법조인이 되고 싶으셔서
네.
계속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30대 후반까지 계속 사법고시를 그 미련을 놓지 네네네. 못하고 자기의 생활 다른 이제 그 나이대가 되면 이제 그러니까 진행해서 나가야 되는 일들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있잖아요.
네.
뭐 연애도 하고 어떤 나이가 되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마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오로지 그 꿈 하나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늘 고시원에 계셨던 분인데
네.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그 고시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나중에는 사장님이 되셨어요.
그 고시원을 샀어요?
그 고시원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고시원을 차리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운영을 통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고시 공부는 안 하시고 이제 후배들이 고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도 해주고 자기 경험도 얘기해주면서 굉장히 고시원을 운영을 잘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결혼도 하시고 되게 이제 가정도 꾸리시면서 이렇게 사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이야기가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네요.
또 다른 문을 여신 거예요.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다가.
그렇죠.
인정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좀 한 가지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은 다른 데가 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등 뒤에 문도 안 보이고. 근데 이렇게 포기를 하고 나면 그동안 못 봤던 게 또 보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게 정말 용기 있는 사람 같아요.
네. 오늘 또 좋은 글 읽으면서 참 깨닫는 게 많네요.
네. 다행입니다.
자, 내일 또 좋은 글 마지막으로 또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장필순과 김현철의 잊지 말기로 해, 그리고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중에서 오늘은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봅니다. 우리는 닫힌 문 때문에 비탄에 잠겨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은 한쪽 문을 열어놓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쪽 문은 닫지 않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랜디 크로포드의 Knocking on Heaven's Door입니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지금까지 유난이었습니다. 내일도 여기 있을게요.